지난 2주는 정말 공사 다망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기간이었는데요. 네.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이제 처음에는 좀 어떤 근황, 뭐 어차피 매주 올리는 것도 아니니까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또 제안을 해주셨더라고요. 좋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공사다망했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게 강력한 동기를 불어넣어줬던 그 CBS 라디오 출연이 지난주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봄이 와서 개편.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빨리 끝났어요. 엉겁결에 정말 그것을 이제 하게 되면서 출연을 하게 되면서 야 내가 뭐 방송인으로 거듭나려면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생각만 했던 이 팟캐스트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는데 네, 동기를 제공하고 또 호련히 과거사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외부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빡치는 일이라고 하면 좀 사실 표준어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좀 몇 가지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와인 대사님의 어떤 메일인데요. 네, 뭐 제가 트위터에만 말하고 블로그에 뭐 진지해지면 지는 거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뭐 와인 대사라는 분이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친히 메일을 보내셔서는 책을 읽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제 인터뷰 그 가상 인터뷰라고 어떤 분들은 또 무슨 가상 인터뷰 유치하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책을 낼 때마다 그거를 보고서는 뭐 당신 본인이 리뷰를 썼다며 그 링크의 주소와 그 메일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몇 배나 긴 자신의 소개 뭐 나는 누구인가 뭐 와인 대사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홍보용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뭐 전형적인 공대생 마인드의 어글리 코리안 DNA로 쓴 책 외식의 분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읽어보셨으니까 그래 저기까지 뭐 그럽시다 그러면서 그래서 뭐 와인 대사 뭐 이름은 무슨 프랑스식 뭐 이름 뭐 이래서 이분은 혹시 뭐 다른 별에서 오셨나 그래서 뭐 그 별에는 오지랖이랄지 관심병이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건지 자 뭐 그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지해지면 지는 거다 자 싶어서 넘겼습니다. 네, 와인 많이 드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뭐 매식의 품격도 뭐 이런 게 있었죠. 우연히 이제 제가 가끔 검색을 합니다. 뭐 매식의 품격에 대해서 뭐 리뷰 같은 거 읽기도 하고요. 안 읽기도 하고 자 그랬더니 뭐 매식의 품격이라는 뭐 외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 매식의 품격이다 뭐 이래서 글이 올라 뭐 어디 매체에 실렸던데요. 네, 그냥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저 사실 그 제가 이 일을 뭐 음식에 대한 글을 쓰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과 거의 왕래가 없어요. 뭐 추구하는 게 다르기도 하거니와 저는 저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뭐 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또 주저리 늘어놓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뭐 학교에 이제 그 식문화 관련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게 되세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면 어떤 생활을 규칙적으로 가져간다든지 그런 어떤 축이 되게 필요한데요. 그러한 역할을 할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뭐 마음도 새롭고 뭐 약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근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책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룰먼의 셰프의 탄생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죠. 자,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이 저자의 활동,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책으로 자연스럽게 가서 닿게 되는데요. 마이클 룰먼에 대해서 일단 좀 소개를 할게요. 원래 마이클 룰먼은 문학을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뭐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어휘와 평이하면서도 잘 읽히면서 어떤 쉬운 점잖은 문장 이런 문장을 구사를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책, 그 내러티브라고 그러나요? 이야기를 실는 책에서는, 이야기를 담는 책에서는 점잖은 만큼 어떤 극적인 맛이랄지 이런 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덤덤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 반면 어떤 튜토리얼, 즉 가르치는 역할에서는 굉장히 그 친절하고 꼼꼼하고 그런 면모를 발휘합니다. 제가 요즘에 저 자신도 뭐 공부도 할 겸 또 식생활을 항상 또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20라는 이 사람의 그 20가지 어떤 요리의 기본에 대한 요소를 다루는 20라는 요리책을 보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정말 이 사람의 친절한 설명이 빛이 나요.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뭐 거들먹거리는 레시피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가끔 그런 레시피들이 있거든요. 네가 뭐 한번 만들어 봐라 랄지 되게 친절한 것 같지만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 어떤 그 만드는 사람에게 도움을 안 주는.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그 바바오롬을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의 무슨 개간지에 나오는 레시피예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뭐좀 웃겼습니다. 뭐 오븐에 굽는 시간 같은 것들은 정작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레시피를 따라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 봤으나 제가 예전에 그거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다른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그런 그 어떤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에서 좀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마이클 룰만의 글은 그런 어떤 가르치는 역할에서 굉장히 빛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보면 원래 이렇게 문학을 전공하고 뭐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일을 좀 하다가 논픽션을 쓰기 시작합니다. 원래 음식과 상관이 없었어요. 논픽션 몇 편을 썼는데 뭐 저도 사실 읽어보진 않았고요. 그럭저럭 뭐 엄청나게 좋은 반응은 아니지만 뭐 상업적 성공이랄까요?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자, CIA,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죠. 그 본교가 뉴욕의 하이드 파크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뉴욕, 그러니까 맨해튼에서 위쪽이죠. 그 동네에서, 그 동네는 CIA를 내가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교육과정 어떤 요리사, 책의 제목은 셰프의 탄생이라고 하지만 요리사가 되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내가 그려보겠다. 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에이전트 뭐 계약을 해서 이제 어드밴스라고 그러죠. 선임세 받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책이 그 마이클 울먼이라는 어떤 저자의 경력을 통째로 바꿔준 계기 가된 거죠. 자, 좀 이따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교육을 자기는 이제 작가의 어떤 그뭐 마음가짐이랄까요? 어떤 내가 취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육 과정을 받고 나니까 요리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알기로 그 레스토랑에서 라인쿡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요리만 하는 그 조리 라인에서 한 가지 요리만 하는 그 요리사 라인쿡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한 라인쿡으로 아마 자기 그 고향인 클리블랜드에 돌아가서 일을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힘들어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주방은 젊은 사람들의 그 일터라고 하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0대, 50대로 접어들면 사실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는데요.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항상 서서 있어야 되고, 또 근무 시간이 길고, 또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남들이 놀때 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40, 50대에는 자기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든가, 그건 뭐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인간에겐 한계가 있죠. 그런 뭐 한계랄까요? 그래서 이제 라인쿡 생활을 조금 하다 그만두고 그 뒤로 몇 편의 이제 음식과 관련이 없는 논픽션을 더 쓰다가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 저자의 길로 접어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이책 셰프의 탄생이었다면 두 번째 책은 1990, 이 책은 97년에 원래 나왔고요. 셰프의 탄생은. 그 다음에 99년에 두 번째 전기로 찾아온 책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뭐 유명한 레스토랑이라고 할수 있는 토마스 켈러의 프렌치 런드리 쿡북이죠. 1999년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 책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냐면 요리책은 많습니다. 뭐 누군가 그랬죠. 요리책은 만드는 사람 셰프의 이데아를 담는다고요. 자, 그러한 어떤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요리책인데요. 이 프렌치 런드리 쿡북에서는 그러한 어떤 그뭐 이데아랄까요? 자, 그런 부분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어떤 그 토마스 켈러의 철학, 요리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에포트,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하는 자, 그런 어떤 노력의 산물 결과다라는 철학에서 어떤 생산업자들의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뭐 나에게 양고기를 납품하는 사람 또. 이 레스토랑 프렌치 런드리는 원래 프렌치 런드리라는 이름으로 예전부터 존재를 했죠. 그 건물을 원래 세탁소였던 건물, 실제로 세탁소였던 건물이라고 하니까요. 자, 뭐 그런 건물주의 이야기. 자, 그렇게 납품하는 뭐 버섯 채취 업자, 뭐 가재를 잡는 어부. 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요리와 함께 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리 자체도 훌륭하고요. 레시피 자체도 훌륭하겠지만. 어떤 전반적인 내러티브랄까요?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있는 요리 책에 어떤 전환점이랄까요? 전환점 새로운 세대 요리 책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한 그러한 그 존재가 프렌치 런드리 쿡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클 롤먼이 글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취재하고 자 글을 많이 쓰는 거죠. 보통 이제 요리 책 뭐. 전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취재 대상과 전문 작가들이 전문 저자들이 공동 필자로 쓰는 경우 많으니까요. 뭐 아니면 고스트라이터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프렌치 런드리 쿡북이 나와서 굉장히 뭐 좋은 평가를 받죠. 지금도 집에서 해먹기는 사실 참 어렵지만 지금도 그게 1999년에 나왔으면 15년 전인데요. 사진이랄지 이런 거는 15년이 묵은 어떤 15년의 세월이 묻어나긴 하는데 전반적인 책의 컨셉트, 뭐 이야기, 책의 완성도 이런 것들은 지금 봐도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환기를 맞으면서 어떤 그 뒤로 셰프 3부작, 그러니까 지금 그 셰프의 탄생과 더불어서 두 가지의 책을 어떤 셰프 3부작이라고 해서 펴냅니다. 이제 두 번째 책이 두 번째 책을 제가 써나 Soul of Chef라는 책이 2001년에 나왔어요. 이 책은 조리학교 이후의 이야기를 담는 거죠. 자기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셰프의 성장이랄까요? 셰프가 자신의 커리어를 찾는 과정 그것을 그린 책인데 그 프렌치 런드리의 토마스 켈러와 이제 그 자기 동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그 지역 셰프로 그때부터 이미 이름을 날렸던 마이클 사이먼이라는 셰프가 있어요. 그 둘의 이야기를 엮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히트 아뜨거워와 조금 비슷하죠? 이제 마리오 바탈리를 그렸다면 그 책에서는 그 토마스 켈러와 마이클 사이먼의 그 성장 어떤 그 셰프로서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둘을 한대 엮어서 책을 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읽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는 위치 오브 셰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텔레비전 셀러브리티랄까요? 그, 쇼호스트랄까요? 그런 어떤 쿠킹쇼를 진행하는 사람들이랄지. 어떤 바뀐 지평. 셰프가 이제 식당 주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바뀐 지평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죠. 뭐, 레이첼 레이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저도 거기까지는 사서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제 세 번째 전환기가 찾아왔는데, 그게 이제 푸드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그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아이언 셰프를 뽑습니다. 뉴 아이언 셰프였나 하여간 이제 그 대상자들을 불러서 16주였나요? 그러니까 열몇명 정도를 뽑아서 이제 그 서바이벌 같은 거죠. 컴페티션 서바이벌. 자, 그런 걸로 한 명씩 한 명씩 잘라나가면서 이제 그 셰프, 그 새로 나온 셰프를 뽑는데요. 거기에 심사위원 3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출연하면서 보다 더 이제 지명도를 넓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 또 묘했던 게 마지막에 최종 결선 진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이클 사이먼이었습니다. 이제 원래부터 알던, 책에서도 그렸던. 자, 그래서 그보다 사실은 테크닉이 더 뛰어난, 이제 마이클 사이먼은 그리스와 이탈리안을 바탕으로 했고, 또그 상대가 존 배시라고 이제 뉴올리언즈, 원래 뉴올리언즈 뭐 크레올 이런 것처럼 프랑스, 원래 그 루이지애나가 이제 그 프랑스의 어떤 뭐라 그러죠? 식민지는 아니고요. 프랑스령이었잖아요. 자, 그랬기 때문에 어떤 크레올이랄지, 자, 이런 음식, 프랑스 유행을,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 지배적인데, 그 뉴올리언즈 출신으로, 루이지애나 출신으로 뉴올리언즈에서 계속 프렌치를 요리하던 존 배시, 자, 이 둘이 마지막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테크닉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존 배시가 더 좋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보면서 응원을 했고, 그랬는데 뭐 결과는 마이클 사이먼이 아이언 셰프가 됐고요. 뭐그 결과 에 대한 얘기를 또 얘기가 또 되게 많았죠. 뭐 자기가 왜그 사람 뭐왜왜그 마이클 사이먼에게 표를 줬나,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름을 알려서 이제는 전문적인 어떤 요리 필자로 발돋움을 합니다. 어떤 뭐 독보적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 자기의 위치를 확실하게, 자기 틈새를 확실하게 잡죠. 그래서 역할이 그겁니다. 이제 자기가 학교에서, 조리학교에서 배운 어떤 프렌치에 바탕한 조리의 기반이요. 자, 그것을 자기 스스로도 요리책을 내서, 어떤 요리 기본에 대한 책을 내서, 그런 기본을 항상 이 사람의 모토는 그거예요. 주방의 어떤 식당 주방의 크래프트랄까요? 자, 기술이랄까요? 장인 정신이랄까요? 자, 그런 것들을 translate, 그러니까 옮긴다는 거죠. 가정의 주방으로 옮겨주는 그런 노하우를 제공한다. 어떻게 하면 음식을 식당 주방에서 하는 것처럼 더 체계적으로 맛있게 만들 수 있는가? 자,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는 자기 분야를 자기 틈새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 요리책도 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그 프렌치런들이 요리책에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그 많은 셰프들과 공동 작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조리에 대한 이해가, 식당 주방에서 요리는 하지 않지만 요리사 수준의 어떤 조리 그 기술과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대화가 잘 통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그 세계를 이해를 하면서, 또 본인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두 가지를 엮어서 공동 저자로서 요리책들을 많이 내고요. 샤르큐터리 같은 어떤 그 가공육 만드는 법이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런 토마스 켈러와 연관된 토마스 켈러 레스토랑들의 어떤 요리책, 그런데 또 참여를 하고, 본인 혼자서는 그런 요리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책들. 자, 그래서 뭐 요즘에 나왔던 책을 보면 레이시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비율. 그래서 사실 이 셰프의 탄생에서도 잠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요리의 핵심 재료의 어떤 그 조합을 비율화를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빵을 굽는 데는 베이커스 퍼센테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의 비율을 1로 잡았을 적에, 100, 1 또는 100으로 잡았을 적에 기타 재료, 물이랄지 소금이랄지, 자, 이런 것들의 비율을 밀가루의 비율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그 비율 체계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도입을 하는 거죠. 뭐 빵의 비율은 밀가루 얼마에, 뭐 소금은 거기에 6%, 이스트는 4%, 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뭐 소스는, 마요네즈는 뭐 기름과 뭐 20대 1의 비율로 섞는다랄지, 자, 이런 비율을 전반적으로 집대성한 레이시오라는 책이 앱, 아마 그 스마트폰 앱으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엘레먼트 오브 쿠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엘레먼트 오브 스타일이라고 이제 미국 대학에서 글쓰기를 할 적에 어떤 그 일종의 그 양식의 그 책에 뭐 구두점 찍는 법이랄지요? 아니면 인용 출처를 밝힐 때 무슨 작가와 연도와 출판사와 자 이러한 순서 그런 것들 전체를 밝혀주는 예시와 함께 밝혀주는 고전적인 그 어떤 일종의 장문 가이드라 장문 양식 가이드겠죠? 자 그런 가이드를 본따서 어떤 주방의 핵심 요소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책을 한권 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 요리의 어떤 그 서양 요리의 20가지 기본 보면 뭐 버터, 물,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의 역할을 설명해주고 원리와 역할을 설명해주고 어떤 그의 예시, 조리, 레시피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요. 게다가 또 부인이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둘이 협업을 또 해서 뭐 블로그 룰만닷컴이라고 블로그 있는데요. 책 블로그 그런 데서 이제 양질의 사진과 글을 함께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읽다 보면 책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은 있죠. 뭐 사고를 우려먹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사실은 같은 테마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뭐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그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들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하죠. 자, 그것들을 이제 정확히 동어 반복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소재들이 대부분 좀 겹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진짜 동어 반복의 문제인데요. 항상 하는 얘기들이 비슷해요. 항상 예로 드는 게 이제 실패 탄생에 보면 이제 그 자기 맨 처음에 어떤 스킬, 기본 기술 수업을 가르쳤던 파두스란 셰프가 나오는데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켈러의 얘기는 언제나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토마스 켈러가 완벽을 항상 추구한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채소를 데칠 때 뭐 물의 온도와 소금의 양 이런 게 중요하다면서 항상 드는 얘기가 파바빈 그러니까 잠두 큰 콩이요. 알갱이가 큰 콩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대부분이 깍지채로 데쳐서 데치면 훨씬 벗기기가 쉬운데 왜냐면 속껍질이 이렇게 큰 콩에 보면 이렇게 달라붙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뭐 토마스 켈러는 자기 주방에서 그 콩을 미리 속껍질까지 다 벗겨서 항상 그 준비하는 그 요리사들로 하여금 다 미리 준비해서 삶도록 시킨 다음에 그 결과가 더 좋으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요. 뭐 그런 콩을 데칠 때 물이 충분히 뜨겁고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서 데칠 때 넣었더니 그 콩을 물에 넣었더니 바로 물이 끓어오르지 않는다. 왜냐면 이제 온도가 낮았나 보죠. 그래서 온도 회복이 바로 안 되는 걸 보고 그 일을 맡은 뭐 요리사를 그 자리에서 해고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그 요리사가 뭐그 근처에 페탈루마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저기 나파밸리 근처에 뭐 거기에서 지금 빵을 굽고 있더라. 그 실패하고 그 얘기를 제가 거의 그 모든 책에서 봅니다. 그 사람의 책에서. 자,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지루하지 않을까. 좀 다른 예를 이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죠.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뭐 그리고 약간 이제 글도 되게 점잖고 사람도 점잖은데 이렇게 뭔가 요리의 중요성 이런 거뭐 테드 강의도 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조금 덜 자란 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비난은 아닌데요. 항상 그게 또 제가 남자니까 남자는 잘 모르고 여자는 잘 모르겠고 남자들은 또 항상 그 자기 속에 덜 자란 그 소년을 다스리고 사는 게 어떤 일생의 과업이랄지 멍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한 터를 보고 있으면 아 그런 부분도 조금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저는 이 책의 번역을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떤 요리 학교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책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추천 및 예고를 하면서 좋은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좋은 책과 재미있는 책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좋은 책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묘사랄까요? 어떤 그 취재를 하는 쪽에서 꼼꼼하게 요리학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순서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또는 요리의 순서대로 잘 나열한 책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재미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룰만의 어떤 그 글쓰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재미는 없어요. 어떤 뭐 극적인 재미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차분하고 나쁘게 말하면 차분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지루하고 뭐그 중간 좀 덤덤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책이지만 어떤 좋은 책으로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의 번역을 이제 이 책을 읽고 마이클 룰만이 그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에 출연을 했을 적에 이제 처음 알고서 책도 여러 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좀 번역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마이클 룰만을 실제로 만난 게 엘레먼트 오브 스타일이라는 책을 2000한 뭐 7, 8년도쯤에 냈나? 그러고서 이제 투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도 와서, 그 상가의 서점과, 그 조리용품 팔고 이제 가르쳐 주는, 조리학원인가요? 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그 매장이 같이 있는 상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서점 같은 데서 뭐 사인해 주고, 돈을 좀 내면 그 데모라고 그러죠. 보통 그 시연, 조리 시연, 자기가 조리 시연 보여주고요. 그러고 그거를 이제 그온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사인해주고 자, 이런 그 행사 책 투어를 저희 동네에서도 해서 이제 그때 가서 책 사인 받고 그래서 뭐 메일로 그때 잠깐 왕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좋은 책인데 너의 책이 참 좋은 책인데 왜 번역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또 마침 이 요리책의 그 셰프의 탄생에 보면 그 이은정 씨라는 한국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008년에 이 책이 이제 문고판 페이퍼백으로 나오면서 거기 서문에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데 그 이은정은 한국에서 요리를 한국의 대학에서 요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디에서 교수님으로 계실 텐데 뭐 제가 검색은 안 해봤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책을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던 게그 제프리 스타인 같은 애 모든 것을 먹어본 남자를 번역을 한 다음에 한번 정도 연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책을 냈는데 제프리 스타인 같은 책을 번역을 했는데 다 서로 알 테니까 그 셰프의 탄생 메이킹 오브 셰프도 좀 번역이 된다면 참 좋겠다. 라고, 그래서 이제, 뭐, 답으로 들은 게, 그래, 나도, 뭐, I would love to,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내 책이 번역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제 그 뒤로 연락을 안 했는데, 우연히 이 책이 번역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제가 얻은 거죠. 작년 1월달쯤에 나왔나 봐, 이제 다시 보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그 모모푸쿠, 요게만 모모푸쿠를 낸그 푸른 숲에서 이 책이 나온 거죠. 자, 그때 알았습니다. 이 책, 사실은, 모든 책을 번역할 수 없지만 이 책은 제가 좀 번역을 하고 싶긴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이제 제가 그 셰프를, 아니, 그 저자를, 뭐 저자 안면이 있다는 건 사실 웃긴, 그건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거고. 이제 제가 뭐 텔레비전 같은 데 많이 보고, 뭐 심지어 그 사람이 한 음식도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좀뭐 이해를 하면 항상 이 저자 원작자를 이해하면 훨씬 더 번역이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번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만 뭐 제가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어요. 뭐 그래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은 대부분 누가 이 책의 저작권을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가 나온 거를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죠. 사실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면 조리학교라는 게 지금 굉장히 사람들에게서 인기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조리학교의 존재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예를 들어서 이해를 깊게 하든 환상을 깨게 만들든 자 이런 책을 읽어보는 거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이 말하는 거, 책이 담고 있는 내용. 예, 요리사 뭐 제목대로 너무 좀 유치 뭐 단순하게 압축시켜서 말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자, 요리사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리사의 길, 요리사가 되는 길은 두 갈래 길이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주요한 줄기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모두가 짐작을 할수 있는 겁니다. 요리사가 되려면 일단 기술적으로 요리사가 되어야 되겠죠. 칼질을 할줄 알고 뭐 양파 잘 썰고요. 불잘 다루고요. 자, 그래서 원하는 재료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익힐 수가 있는가? 자, 뭐 어떤 재료는 어떻게 조합을 하는가? 재료를 이런 재료와 저런 재료를 더하면 어떠한 맛이 나는가? 거기에 더불어서 조리의 역사랄지 자, 이런 부분 이론적인 측면 그런 측면은 여기서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자기의 어떤 그 주방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그 셰프 코트라고 그러죠. 그 하얀 옷도리를 받고 칼을 받아서 양파를 써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간단한 가장 기본이 되는 육수를 만들고 소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점점 어려운 요리로 나아가는 고기를 굽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가공육을 만든다든지 거기서 빵을 만든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거치는 게 이제 그 손님들을 위한 식당이 있다고 해요. 레스토랑에.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손님을 맞아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너희들의 교육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셰프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의 교육은 끝났고 자 이것은 너희들의 첫 번째 실전 무대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서 졸업하는 내용까지 다루는 그러한 과정을 묘사해 주는 게그첫 번째 어떤 그 셰프 요리사가 되는 자 그러한 첫 번째 그 모두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고요. 저는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요리사로서 셰프로서 어떤 정신 상태, 태도, 뭐 멘탈리티나 애터튜드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실상은 요리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각성이랄까요? 각성하는 과정이 이그 마이클 울먼을 논픽션 작가에서 어떤 요리사로 탈바꿈해주는 내면의 변화. 자, 그것을 스스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 마이클 울먼이 가장 영향력 자기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꼽는 그 파두스라는 셰프가. 이제 가장 기본 기술을 가르치는 셰프인데 그 뉴욕 업스테이 뉴욕이라고 그러죠 그 윗동네니까 사실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겨울에 뭐 올해도 많이 왔다 그러는데요 학교에서 뭐 몇십 마일 떨어진 뭐 몇십 마일 떨어진 뭐 3, 40km 정도 떨어진 데서 이제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오가면서 자동차로 오가면서 학교를 다녔던 모양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만류를 하는 거죠.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운전하기 힘들 텐데,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그날이 어떤 그,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최종 점검인 시험을 보는 날이라서, 그 셰프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핸드폰 없던 시절인가, 뭐, 하여간, 뭐, 지선으로 전화를 했나 봐요. 자, 그래서,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못 가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이 파두스 셰프가 그런 거죠. 그래, 뭐, 알겠다. 너는 작가니까. 너는 작가니까 알겠는데, 사실 요리사는 그런 게 없다. 그렇게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요리사는 언제나 가서 요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 학교는 전기가 나가기 전에는 닫지 않는다. 휴교를 안 한다. 눈이 많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어떤 서비스랄까요? 서비스 정신을 가진 요리사라고. 뭐 호텔이랄지 레스토랑이 정규일 말고는 웬만하면 닫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작가지만 나는 요리사인데 내가 생각하는 요리사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와서 자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자, 이 얘기를 듣고서 마이클 룰만이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갈등을 하죠. 그러다 결국은 가서 시험을 본다. 자, 그러고 이제 얘기를 그 셰프랑 얘기를 하는 거, 얘기를 나누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기분이 나빴다. 어떤 뭐 너는 작가고 너는 작가니까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를 하자 이제 그 파두스라는 셰프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요리사의 세계라고 생각한다. 남들 항상 남들이 노는 시간에 남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남들이 노는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직업. 또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 그래서 여기에도 나왔지만 또 요리하는 사람과 담배 피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없다 하죠. 여기 책에서도 그 심지어 마이클 룰만 그 사람도 담배를 핍니다. 뭐 그래서 뭐 책 사인하러 갔더니 야 나 뭐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가서 요리를 하러 갈 테니까 와서 뭐 데모하는 거 보고 먹어라 뭐지 그런 얘기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떤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되고 남들 노는 시간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사라는 것은 결국은 사실 뭐 열정 이런 얘기 요즘에 입에 담기가 좀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꾸 이제 돈을 안 주기 위한 빌미로 삼는 어른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리사라는 것은 열정이 없으면 못한다.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신의 철학을 말을 해주죠. 자, 그런 것들을 깨닫는 과정이 결국은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울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발 뺀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뭐 그게 어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나는 이 사람들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자, 책을 위해서 학교를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안에서 겪으면서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리사의 마음가짐, 멘탈리티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 시간에 히트에 대해서 얘기, 아뜨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리오 바탈리가 consistent perfection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일관성, 완벽한 일관성을 항상 추구한다라는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결국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항상 일관성 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뭐 기르는 것인데 그것이 스킬 어떤 순수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측면까지 그런 부분을 핵심의 가치 어떤 그 셰프가 되는 핵심 가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다소 지루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영어판으로 읽으면서 조금 지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면 이게 너무 좀 완급조절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좀 지루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한 번씩 꼭 읽어보실 가치는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셰프라는 어떤 요리사라는 직업의 어떤 그 뭐 정신세계랄지 멘탈리티랄지 자 이런 것들이 책에 잘 나와 책에서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와 한편으로 또 우리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자 요리학교 뭐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죠. 요리학교와 어떤 요리학교 출신이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러한 현실. 자, 항상 뭐 무슨 산수를 해봐라.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요리학교 가고 뭐 레스토랑 거치고 이래도 사람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의 셰프라는 것이 돼서 셰프라는 존재가 돼서 레스토랑을 경영까지 하면서 항상 완벽한 그 일관성 있는 요리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그 과정을 필요한 만큼 거치고 레스토랑을 여는 셰프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음식에 그 사람들의 경력을 숫자로 따져보지 않아도 음식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음식에 너무들 잘 나타난다,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는 말씀도 비단 이 팟캐스트가 아니라 블로그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2008년에 이 사람이 이제 서문, 그러니까 문고판을 내면서 다시 그 서문을 썼는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한번 찾아서 그대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리는 예술 공연이 아니라 프로 축구를 능가하는 육체적인 일이며, 육체적으로 강인할수록 더 나은 요리사가 될수 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최소한 5년은 걸린다. 이것은 어떤 자기 전문 분야 같은 걸 얘기하겠죠? 뭐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페이스트리인지, 뭐 아니면 세이보리 푸드인지 일반 음식인지, 또 아니면 정말 뭐 기술적인 것인지 전통적인 것인지, 자 이런 거죠. 그리고 레스토랑을 열든 요리 관련 사업을 시작하든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내기까지 최소 5년이 더 걸린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이 셰프의 탄생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뭐 조리학교, 사실 이 책의 카피도 뭐, 요리계의 하버드, 요리계의 하버드 CIA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피가 붙었는데요. 저는 요리학교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앞에서 하려다가 제가 까먹었는데, 제가 정리 회사에서, 그 미국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사실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글을 쓰고 싶다였고, 두 번째는, 요리학교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요리를 공부할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뭐 요리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 저는 음식을 좋아하고 그 세계에 대해서 빨리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결국 요리학교니까요. 그래서 전화도 사실 해봤어요. 그랬는데 네가 뭐 외국에서 이 나라에서 몇 년을 공부했고 뭘 공부했고 뭐 상관없이 토플 시험을 다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는 건 어렵진 않은데 그 얘기에 뭐랄까요? 의욕도 좀 꺾이고 그 사실 뭐 유학 준비하다 보면 뭐 토플 GR 이런 게 제일 지겹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나중에 어쨌든 또 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의욕이 꺾이고 뭐 사실 돈도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에서 뭐그 짐을 싸고 뉴욕에 갈 수도 없고 자 그런 이유에서 결국엔 안 하긴 했는데요. 이것이 훌륭한 교육이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저는 뭐 전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다만 조리학교가 언제나, 학교라는 것은 언제나 시작이잖아요. 자, 언제나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데 왜 우리는 조리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띄워주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 심지어 이 학교를 나와서 이걸로 글을 써서, 자기 자신이 음식에 대해 잘 알고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리학교 몇몇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10년은 걸린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의 경력을 한번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음식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굳이 어떻다라고 제가 뭐 경력 따져보고 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 이전에도 요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셰프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해서 30대 중반이면 15년, 20년의 경력을 갖춘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도 좋은 요리를 얼마든지 할수 있죠. 왜냐하면 학교가 없던 시절에도 좋은 요리는 존재했으니까요. 마이클 룰만이 사고를 우려먹듯 우려먹는 토마스 켈러도 조리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도제 방식이든 뭐든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은 많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조리학교 출신, 조리학교 출신, 뭐 요리학교, 요리계의 하버드,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상대적인 차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요리를 배워서 한 사람들도 좋은 음식만 만든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가 그것을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몇몇 그 음식 하시는 분들의 블로그, 음식 하시는 분들의 블로그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요리사로서 직업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자리 잡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식 같은 거 하는 경우라면, 조선족 같은 사람들을,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훨씬 더 저렴한 노동비를 쓸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나의 경력과 또한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감당할 만큼의 보수를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잡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리학교 출신을 떠받드는 어떤 그러한 문화, 자, 이런 것과 실제적으로 어떤 제대로 된 기술과 요리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직업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것이 음식에서 드러나는 이 현실을 우리는 그 사회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거냐는 거죠. 심지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조리학교는 시작이기 때문에 조리학교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요리의 질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현실인데, 도대체 우리는 지금 그 음식 문화의 어떤 그 생산자의 측면에서 어느 시점에 균형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균형 감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경력이 아직 쌓이지 않은 사람들의 음식을 요리학교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싼 가격을 치르는 현실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정말 그보다 더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어떤 그러한 노동 어떤 시장의 문제,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대가를 안 치러주고 먹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항상 또 음식 뭐싼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싸고 약 많은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거기에다가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리학교 출신 아닌 사람들 좋은 요리하면 그만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 우리가 조리학교라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책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고 좀 균형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엌에서 일어나는, 저도 식당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서 타인이에요. 제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음식만 맛있으면 그만입니다. 오픈 주방을 안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자, 하지만 최소한의 지식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균형 감각을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사람을 위한 거고 사람이 만든 거고요. 음식을 잘 대접해 주는 게 사람을 잘 대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잘 알아준다면 우리 음식이 앞으로 더 나아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책 읽어주시는 거 권하는데요. 자, 마무리해서 이런 말씀 하나는 드리죠. 번역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번역에 대한 비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은 제가 굉장히 미미해요. 왜냐하면 그 뉴욕의 막 몽프구가 프린트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이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어떤 번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저 솔직히 좀 껄끄럽습니다. 뭐 이해관계가 얽히는 건 아니지만 좀 껄끄러운 구석이 있고요. 또한 가지, 제가 사실은 이건 뭐 동업자 정신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 있는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저는 동업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과 왕래가 없기 때문에, 뭐 왕따인가요? 뭐 하여간 스스로 왕따 시키는지. 자, 제가 어떤 음식책에 대해서 번역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저에 대한 세일즈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야, 내가 너보다, 얘네들보다 더 잘하니까 그 일을 나를 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할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지금 저의 일을 붙잡고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도 제 코가 석자긴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의 번역은 너무 심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90% 번역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지난 시간에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브레이즈를 예로 들었죠. 자, 브레이즈는 조림이라는 거죠. 조림, 그 원리가 조림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조림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책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평이하고, 고급스럽지만 평이하고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읽기가 원서로서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좀 지루한 부분은 있지만. 자, 그러면 이런 책의 번역은, 이런 책의 이해는 무엇으로 갈리느냐면, 용어에서 갈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책을 읽으면서 시각적인 상상력이 동원이 돼야 돼요. 주방의 모습을 내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조리 용어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죠. 근데 대부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소태, 이렇게 얘기하면, 소태가 정확하게 뭐냐는 거죠. 아니면, 뭐, 스탁과 브로스, 둘다 국물인데요. 이거를 스탁, 브로스, 이렇게 그냥 한국말로 써놓으면요. 발음으로 써놓으면 이거 아무도 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출발어와 도착어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조리 용어 가운데 어떤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와 치환이 가능한지, 호환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그 정의를 알고 있으면 가능해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 봤거나, 뭐. 대부분 스탁은 그 자체로서 먹지 않는 국물을 얘기를 합니다. 닭을 우렸든, 뭐 타조를 우렸든, 송아지 뼈를 우렸든, 그 자체로서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프를 할지, 스튜를 할지, 이런 음식들의 바탕으로 쓰죠. 그러면 그 수프를 끓이면 그 수프의 국물을 브로스라고 부릅니다. 먹을 수 있는 국물이에요. 완성된 맛이 밴 국물이죠. 스탁은 기본이 되는 국물이고요. 그러면 저는 그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탁과 브로스가 나오면, 스탁은 육수로, 브로스는 국물로 옮깁니다. 그게 우리의 음식 체계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근데 이 책에서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리 용어를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한국말 발음으로만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토시만 빼놓고 토시만 한국말이고 다 그냥 용어가 그냥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레이지 버블이라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자, 뭐 국물을 끓일 때 냄비에 올려서 영어로 보면 레이지, 게으른 거품. 자, 이런 상태가 되게 도와라라는 얘기를 하겠죠. 레이지 버블이 뭐냐면요. 은근하게 끓이면 거품 이렇게 볼록 볼록 올라와서 한 번씩 터집니다. 이렇게 부글부글부글 올라와서 막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고, 자, 그런 게 레이지 버블이면 생각을 해봐야죠. 그게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서 옮겨줘야 되는데 그냥 레이지 버블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게 뭐 뭐라고 제가 말로 사실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이거를 지금 그 게다가 조리 용어를 줄을 많이 달았는데 그것도 대부분 그냥 사전적인 정의,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서 아, 뭐 이거구나. 자,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게, 자, 소태라는 그 조리 방법이 있는데요. 불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이클만의 그 엘레멘토브 스타일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건어를 이용한 조리다. 자, 근데 대부분이 이제 소태는 뭘 의미하냐면요. 뭐 생선살, 아니, 뭐 생선살, 뼈를 발라낸 생선살 같은 거를 프라이팬에 익히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자, 그럼 뭐, 구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익히는 거를 놓고 보았을 때는 구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볶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거를 볶는다 그러면, 뭐 그것도 소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저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팬구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게, 이 상황을 봤을 때 볶음이라고 생각하면 볶음이라고 차라리 옮기던가, 그걸 상황을 봐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소태. 이렇게 옮겨놨어요. 뭐, 그래서, 뭐 생선살을 소태잉 하면 이런 식으로 옮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요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독자들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도저히 생각이 들질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뭐, 심지어 그런 게요. 그러니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 아틀란타와 아틀란틱 시티를 헷갈립니다. 아틀란틱 도박 도시는 아틀란틱 아틀란 뉴저지주에 있는 아틀란틱 시티고요. 그다음에 제가 살던 아틀란타는 동남부의 그냥 일반 도시인데요. 뭐 그런 부분도 틀린 것도 있고. 제가 뭐 번역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전 사실 뭐 옮긴 사람한테 묻고 싶습니다. 보니까 찾아봤는데 이런 책을 안 해보신 분 같은데 사실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책을 이렇게 옮겨놓으면, 읽는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번역이 항상 더 어려운 일은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제 글을 못 쓰면 제가 욕먹으면 끝납니다. 근데 번역은 잘못하면 원작자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쉬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이 요즘에 나왔더라고요. 그 마이클 폴란의 쿡트. 그러니까 우리 원제는 그렇고 우리말 제목으로는 요리를 욕망하다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올해 2월에 이제 막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책 셰프의 탄생까지 읽고 나니까 번역본을 읽어야 될지 영어로 읽어야 될지 저도 아직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읽어주시고 혹시 이런 그뭐 제가 다뤄줬으면 생각하시는 책이나 아니면 뭐 궁금하신 점 이런 것들 있으시면 뭐 트위터랄지 뭐 SKFM 같은 것도 있고요 블로그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이제 어떤 좋은 그런 뭐 질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다음부터는 팟캐스트 앞에 어떤 그 질답 시간을 가지는 걸로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